전혀 이상한 곳에 온 것 같으니 다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예. 예, 제가 오늘은 여기에 나올 날은 아니고 좀 있어야 와야 될 텐데 급했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냥 자원해서 찾아왔습니다. 누가 와달라는 것도 아닌데 사실은 이번에 제가 3월 그 1일 주일 오후 시간 그 순서부터 시작했을 텐데 제가 3월 1일날 올라갔죠. 영월로. 그리고 3월 9일 주일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여러분 가까이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은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교회가 비상적인 이런 어려움 있는 시기에 멀리 있어가지고 제 마음이 편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도 가까이 있어서 여러분이 어떤가를 살피는 마음 속에 있는 것이 훨씬 마음 편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영원에서는 한 주간 동안만 보냈고 또 그래도 식구들이 다행히 눈치를 채지 못해서 찾아온 사람은 없어서 다행이었고요. 또 제가 문 앞에는 우리 집 앞에는 하나 써붙여놨어요. 외인 출입 금지란 뜻으로 아무도 날 찾아오지 말라고 그렇게 써붙여놓은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는 초등학교 다닐 때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그래서 성결교회 다닌 것은 4학년 후반에 반에 친구가 가족해서 갔는데 그 4학년 후반에 갔으니까 뭐 그때 상관 못했지만 5학년 때는 제가 다닌 교회가 제가 살던 그 도시, 뭐 도시라기는 좀 그러지만도 그 명칭은 시니까 거기서 제일 큰 교회였습니다. 주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그 전체에서 특성을 제가 탔습니다. 상이 참 많았어요. 꽃병도 주고 만년필도 주고 도시락도 주고 가득 싸서 특상이라고 줬어요. 그 특성은 전체에서 최고상이에요. 6학년 때도 아주 큰 특별한 상을 큰 냄비를 여러 개 놨는데 제가 아마 그 4개 중에서 3개는 제가 탔을 거예요. 그 열심히 있게 다녔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중학교 1학년 때 들어서는 교회 가기가 싫었어요. 왜냐하면 주일학교 될 때는 그래도 동아도 있고 재밌는 것도 있는데 제가 좀 금방이 들었던가 학생 예배는 안 간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로 어른 예배를 갔는데 연세가 많으신 목사님이 교회를 돌아보셨는데 그 설교가 도무지 마음속에 안 들어오죠. 재미가 없죠. 그러니까 교회 가기가 차츰차츰 싫어지더라고요. 어머님은 제 중학교 다닐 때부터 교회 다니기 시작했어요. 제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어머님은 교회 다니셨어요. 근데 중단하셔갖고 어머님이 제 중학교 다닐 때부터 교회 다니는데 주일이 되면 어머님이 교회 가자 바깥에 친구들하고 놀고 있으니까 교회 가자 그러면 못되게 끌려가는 것이 제 신앙이었어요. 요즘 행편을 볼 때 이런 행편을 놓고 코로나가 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예배당 오지 말고 집에서 예배 보러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냐 그 말이오. 그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예배당이 그런데 제가 나중에 객지에서 공부하다가 몸이 약해서 돌아와서 예배당에서 내가 공부하던 그 책은 다 절로 밀쳐놓고 책상 위에 성경책 찬송가만 두고 전심으로 기도 열심히 할 때 신학 가리라 생각은 안 했습니다. 그런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가까이 하고 싶었습니다. 그때에 나에게 교회 가지 말라고 했다면 어땠을까? 그건 진짜 괴로워했을 것 같아요. 교회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56장 말씀에. 그런데 내가 기도하고 싶은데 내가 교회를 못 간다. 진짜 울화통이 터졌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럴 때도 인내하면서 집에 계시는 분은 대단한 분들이에요. 한 주간도 아니고 계속해서라도 또 평상시에 교회하고 싶은 마음으로 달려와서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주일 못한다 할지라도 달려와서 교회 보는 그런 자세도 아니고 그건 좀 제가 볼 때는 대단한 분들이라 생각해 봅니다. 대단한 분들이 어떤지 제가 그제쯤 돼서는 몸이 아파서 못 오신 분 말고 또 이런저런 사일 때문에 못 오시는 분 말고 이분의 이런 일 때문에 그도 조용하게 자기 신앙을 집에서 지키고 있는 분들이 누군가고 명단을 다 파헤쳐 봤습니다. 제 머리 입력되면 입력되는 겁니다. 그러죠? 뭐 이렇게도 신앙생활하고 저렇게도 신앙생활 하겠죠. 그러나 저는 그분들이 선택한 길에 대해서는 전혀 달리 생각하지는 할 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분들이 어떤 분인가는 알았다 그 말이요. 신앙은 주님을 향해 가는 마음은 진지하고 참된 마음은 있어야 되죠. 그렇죠? 주일날 못 온다면 딴 날에도 와서 내가 그리워한 식구들 6월절 지났다고 해도 그들이 광야를 갔습니다. 근데 우리가 출애굽기 사무엘상 30장을 본다면 그 600명이에요. 그 600명이나 사무엘상 23장의 600명이나 사무엘상 25장의 600명이나 다 600명이에요. 그들은 어떤 자들이요? 자기들이 주님을 의지하고 싸울 때는 저 사무엘상 23장에서도 블레셋과 싸우고 이겼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저 사무엘상 26장에서 그들은 참 주님 모시고 그 어려운 여건도 잘 견뎠어요. 그 사무엘상 30장에서는 그들이 저 블레셋, 저 아말렉과 싸웠어요. 그러면 거기 싸우러 간 사람 400명인데 400명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그 강인한 아말렉과 싸워갖고 진짜 많은 사람을 다 해치운 거예요. 그 다들 자기로 볼 땐 대단한 거예요. 저 강한 아말렉을 갖다가 새벽부터 이튿날 해질 때까지 싸움을 했으니 엄청난 싸움을 한 거죠. 그런데 저는 어느 성서를 상고하다가 당신이 그렇게 이겼는가? 당신이 그렇게 이겼는가? 그 아말렉을 이겼는가? 근데 나중에 성서에 기록되기를 부솔 시내까지 앉았던 사람들에게는 처자만 줘서 보내버리자 할 때에 그들이 누구요? 이긴 그들이에요. 강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 대해서 글 써놓은 것이 뭐라 쓴지 알아요? 악한 자고 비루라고 써놨어요. 오늘 여러분이 뭐 전쟁에 이겼다고? 놀라운 삶을 살았다고? 형제에 대한 참된 사랑 없으면요. 그건 비루요. 그건 껍데기다 그 말이요. 날짜가 지나가도 형제들이 보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 무슨 신앙이요? 숨껍데기지 뭐. 참다운 것은 우리가 참된 마음을 가지고 볼 때에 가져보는 참된 사랑은 있어야 돼요. 형제 사랑은 있어야 돼요. 그거 없으면 여러분 껍데기예요. 내 형제들이 어떻게 지낼까? 한 주간도 지나고 두 주간도 지나고 세 주간도 지나고 네 주간 지나도 그건 뭐 껍데기지 뭐. 그게 무슨 알격이요? 이겼다고 할지라도 엄청나게 아말렉을 부수단다 할지라도 그거는 악한이고 비루에 포함된다 그 말이요. 여러분 자기에게 속하면 악한이고 비루예요. 오늘 제가 온 것은 딴 이유 없어요. 좀 굳게 설 것을 서야지. 사람이 고듬이 있고 강함이 있어야지. 이거 뭐요? 우리가 굳게 설 때는 굳게 설 줄 알아야죠. 우리는 예레미야 29장 말씀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 힘쓸 줄 알아야 돼요. 그 성읍의 평안이란 말은 만약에 사무엘하서 24장을 인용해서 말한다면 연병도 올 수 있고요. 그리고 기근도 올 수 있고요. 대적도 올 수 있어요. 여러분 전쟁이 났는데 그리스도인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삐슬삐슬 피하여 간다 그 말 안 돼요. 싸우러 가야 돼요. 맞아요? 그 모자란 사람들이요. 우리는 성읍의 평화를 위해서 힘써야 돼요. 기근이 든다면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구해야 돼요. 코로나 같은 연병이 온다면 하나님 지켜주세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강한 마음으로 설 수 있어야죠. 그 우린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 구하는 사람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얼마 전에 어떤 집사님을 통해 들은 얘기지만 그 언제나 세상은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가진 우리가 더 똑똑한 사람들이요. 마음속에 확신 있는 사람들이요. 예를 든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와 뜻 가운데서 그런 점에 관해서 명료하게 우리가 좋은 판단을 가진다면 갈라디아서 5장도 주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은 금할 법이 없다고 했지 않아요. 그런데 사실 존 본연이 그 당시 살 때 감옥에 갇혔지 않아요. 천리옥정은 감옥에서 쓴 거지 않아요. 그런데 그거 왜 가다 놨어요? 그들은 사용한 말이 이거예요. 로마서 13장이요. 근세 굴복하라예요. 그런데 존 본연은 참 주님께서 지혜로움을 주셨던 것 같아요. 존 본연이 뭐 세금 안 내겠어요? 우리가 세금을 바쳐야죠. 군복무 안 하겠어요? 그런 거 해야죠. 나라 평화를 위해서 힘써야죠. 그런데 그가 나가면 전도 못하라니까 자기 나가면 또 전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는 거죠. 그런데 그가 한 말이 뭐냐면 나사렛 예수님은 왜 세상 권세에 대해서 꼬박꼬박 순종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힐 정도까지 되었냐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참 평화를 위해서 살아주신 자가 되기 원합니다만 하나님을 향하여 고들 때는 고대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굳게 설 때는 굳게 서는 거죠. 빼가지 없이 조그만 소식에 너무 쩔쩔 매고 있는 사람, 그 무슨 장로요?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굳게 설 때는 서야죠.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힘써야죠. 그런 규례를 지켜줘야죠. 평화를 위해서 힘써야죠. 그렇지만 제 중국의 훌륭한 성도님들 아니에요. 우리는 할 수 있으면 나라를 위해서 힘써요. 그런데 나라법과 하나님의 법이 상반될 때는 하나님의 법을 지켜요. 좀 그런 명망은 있어야죠. 예, 모처럼 와서 손을 높여서 미안해요. 여러분 숨 좀 튀어주려고 자유 좀 가지라고. 그래요? 예, 제가 오늘 오기 전에 우리 김병수 목사 말씀을 들었습니다. 참 훌륭한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때에 맞는 참 축복된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축복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요? 예? 대단히 축복입니다. 귀한 말씀 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뭐 서대바나 성교팀 되신 분이 한 분 한 분 다 증거한 것이 훌륭한 말씀이겠습니다만은 내가 일일이 사상에는 다 듣지 못해서 온다고 옮겨온다고. 그런데 김봉수 목사님 말씀은 참 훌륭하셨어요. 은혜가 참 많이 됐어요. 에, 제가 조금 해볼까? 괜찮을까? 신앙은 신앙답게 해야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 뭐 신앙생활도 아닌 것처럼 어설프게 보기 좀 그래요. 오늘 우리 귀한 말씀도 많이 듣고 했으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진짜 마음으로 말씀합니다. 우리 오늘 김명수 목사 말씀 참 훌륭했어요. 은혜가 됐어요.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 귀에 주시는 말씀이면 대단한 축복이죠. 귀한 말씀입니다. 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두 가지는 똑바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두 가지가 명료하면 우리 흔들림이 없어요. 두 가지가 명료하면 우리 진정 괜찮아요. 예.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있을 때에 능히 감당하고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우리로 남겨두기를 원해요. 쩔쩔매고 사는 것 아니다 그 말이요.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이런 강한 마음으로 넉넉한 마음으로 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좋은 근거는 두 가지예요. 많지 않아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쉽게 말하면 좀 이럴 때는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좀 마음이 곧지 못한 사람은 이 두 가지를 잘 붙들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땅을 지나갈 때 마음이 곧은 갈렙과 여호수아는 주님께 순종하는 자세까지는 접근해 가서요. 우리가 조금만 마음을 쓰면 이거 되는 건데 마음 날 삐딱삐딱 하다 보니까 늘 이기는 몸이시고 그 못된 무기 가운데서 깔짝거리고 있어요. 천국 갈 때까지 그렇게 가보세요. 뭐가 되는가요? 그럼 그걸 딱 붙잡아 놓으면 진짜 신앙생활하는 맛이 있어요. 서 볼만해요. 이제 이 두 가지를 사도행전에서 간단하게 인용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이 사도행전 16장에서 지금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는다. 그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말씀이 없단 말입니까? 내 속에 모시고 있는 참 주님의 영이 허락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건 자기 속에 모시고 있는 주님의 영이 허락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길을 지나고 저 길을 지나가도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못했어요. 무시하를 지나서 드로아에 도착해서 그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그때에 그 밤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환상은 경중한 환상 아니에요. 마게도냐 한 사람이 나타나서 와서 날 우리를 좀 도와달란 거예요. 근데 그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걸 보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한 줄 인정한 거예요. 환상을 보고 난 이후에. 그 환상에 끌려가서요. 안에 내주하시는 주님의 영이요. 그 잘 모르네. 환상 보고 가면 그 사람 제대로 된 사람 아니요. 환상이 아니라 환상 보고 난 이후에 안에 전에는 아무리 안락해도 안 되던 주님의 영이 지금은 허락을 한다 그 말이요. 이해하겠나요? 안에 주님의 영. 내가 예수님의 몸에 속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영이란 것은요, 사람들이 장난치듯이 알아요. 그러나 오늘도 내가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주님께 속한 이 참된 마음이라면 주님의 영은 우리 속에 살아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빼놓고 주님의 영을 이야기한 사람은 멍텅구리요. 그 성령님이니 뭐 어쩌고 저쩌고 한 사람들, 그 뭔가 모르는 사람이요. 주님의 몸, 로마서 8장, 갈라디아서 5장, 에베소서 다 마찬가지예요. 주님께 속할 때, 참 포도나무에 속할 때 그분의 영이 있는 거요. 생명이 있는 거요. 중요한 것은 주님의 영과 더불어 주님과 더불어 주님의 영이에요. 아니, 그 포도나무 없는데 그 무슨 진액이 있겠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것이 뭐 역점을 주냐면 환상이 역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께 속하여 주님께 속한 주님의 영이 지금 허락지 않아서 속을 태우고 있다 그 말이요. 그리스도의 몸과 주님의 영,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갑자기 무슨 성령님이고 하시는 그 여러분 제대로 안 돼요. 주님의 참 포도나무의 속함과 더불어 주님의 영을 생각할 때는 이건 우리에게 임마누엘 은혜예요. 포도나무가 임마누엘이듯이 주님의 영은 내 생활에 끊임없는 생명도 되고 법칙도 된다. 아멘.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렇쿵 저렇쿵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속을 태우고 있을 때 그 답답하게 하나님 생각할까요? 아니야. 너는 진짜 내 사람이다. 너는 내 영이 움직이지 않으면 내 영이 허락지 않으면 주어진 여건은 다 열려있어도 복음을 못 전한다. 너야말로 나와 하나된 사람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과 영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요. 돼요? 됐죠. 참 되죠.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뛰어넘어서 18장에 가서 보면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 고린도에 가서 안식일마다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주님이 먼저 말씀한 것이 아니에요. 사도 말씀하고 있었어요. 이거 잘된 건가 잘못된 건가. 그래 하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보여준 것이 있었어요. 그때는 환상이 저 마게도냐 사람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었어요.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아무도 너를 해할 자가 없다. 너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한 거예요. 처음에 그래 한 거 아니에요. 그걸 보고 간 게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주님의 영, 내가 모시고 있는 주님의 영이 허락해 준 마음이 있어서 갔는데 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이에요. 역사를 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그 말씀 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더 능력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한 줄 알아요. 더 능력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 지역을 떠나는 문제가 사도행전 18장에 나와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너를 대적할 자 없다. 잠잠하지 말고 말해라. 그랬으면 다음 주님께서 가라 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해야 되는데 딱 보다 보면 뒤에 보면 18장 뒷부분에 보면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를 떠나요. 겉으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도 없어요. 그럼 이 잘못된 건가요? 천만의 말이죠. 사도 바울 선생님이 주님과 함께고 내주하시는 주님의 영, 그걸 쫓아볼 때는 지금은 떠나가야 된다 그 말이요. 19장은 에베소에 가서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김을 해요. 그러면 이곳에서 강점을 둔 것은 주님의 환상이 필요없단 말이 아니라 환상 중에 한 말씀이지만 때가 됐을 때 결정하는 것은 내가 주님께 속하여 있는 주님의 영이다 그 말이요. 이해하겠나요? 오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이란 이 내적인 것을 가지고 사는 것은 아주 중요한 거요. 이거 정말 소중한 거요. 20장에서 나는 주님께서 저 예루살렘 가라 말씀한 것 전혀 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리스도의 몸에 속해서 주님의 영에 볼 때, 주님의 영에 딱 매여 볼 때는 예루살렘을 가야 되겠다 그 말이요. 21장에는 그때에 훌륭한 선자가 있는데 아가보라는 선자가 있는데 이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천하가 기근 들리랄 때는 천하가 기근이 들었어요. 그 선자가 가이사라에 있는 사도 말씀을 찾아와서 진짜 이 띠 임재와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큰 어려움, 큰 환난과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도 말씀 같이 함께 동행했던 제자들도 사도님 가지 마세요 하고 막 쉽게 말하면 만류하는 거예요. 그 사도 말씀 너희가 어떻게 울어갖고 내 마음을 상하게 하냐. 변함없는 거예요. 훌륭한 선지자가 말로 해도 사도 바울 선생님은 예수님의 환상이나 건물 하나 본 것 없는데도 밀고 가는 거예요. 그게 그냥 고집이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 때문이요? 아니면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주님의 영이요? 이게 그렇게 귀중하다 그 말이요. 사도행전에 가서 20장 지나고 21장 지나고 22장 지나고 23장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아니 아무런 그때는 환상도 없어도 그 주님 모신 그 영을 쫓아서 착실히 행했는데 23장에서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환상도 아니요 곁에 다가오셔서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나를 전하여야 한다. 그럼 예루살렘에서 전한 것이 잘했단 말이오 잘못했단 말이오? 잘했단 말이에요. 아니 내가 주님의 몸에 속한 주님의 영 이게 보이사 성령님이요. 오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과 더불어 주님의 영 이거 모르면 안 돼요. 이거 모르면 영광이요.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영광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모르고 그 영을 몰라가지고 우리가 뭐 이기니 어쩌니 판단한다니 다 그건 장난치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몸에서 주님의 몸으로 살면 그리스도의 지체는 영광이 있어요. 자유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해도 이것만 찾는 사람은 장난친 사람이요. 만날 자기에게 깔쭉거리는 사람이요. 뭐 해봐도 늘 자기요. 육신 안에 머물러가 되는 법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까지 와야 돼요. 우리가 사도행전 24장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벨릭스 그 총독에게 말씀을 전해요. 벨릭스 총독은 예수님을 믿는 도에 관해서 알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돈도 좀 얻고 싶어 했어요. 그 사도 말씀을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선생님 자주 찾아왔어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총독이 찾아왔는데 그리고 그분이 다정한 자세로 이야기하는데 위협하는 자세가 아닌데 내가 우리 주님께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예수님을 증거해야 된다는 말을 알고 있는 나로 볼 때에 23장을 아는 나로 볼 때는 그 총독에게 부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 여러분은 하겠냐 안 하겠냐 그 말이요. 해요 아니에요? 하기 쉽죠. 정 좋은 기회라고 이야기해버리죠. 그 사도 말씀 안 했어요. 그 왜 안 했는가? 주님의 영이 그게 아니다 그 말이요. 생활의 법이 뭔지 알아요? 주님의 영이 그것 아니다 그 말이요. 그리스도의 몸과 더불어 주님의 영 굉장히 중요한 거요. 사도행전 25장에 갔을 때 사도 말씀이 내가 가이사에게 호소하노라라고 이야기했어요. 24장은 벨릭스가 이제 직무를 끝내고 다음 베스도가 돌아왔을 그때에 한다고 말이에요. 베스도는 호의적으로 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때에 그건 뭐 때문에? 주님의 영 때문에. 여러분 주님의 영이 아니면 여러분 영광 없어요. 주님의 영 그 영광이 있어야 돼요. 됐어요? 26장에 가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아그리빠 왕 앞에 끌려왔어요. 그런데 그거 한 말이 뭔지 아세요? 핵심을 읽을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나를 예수 믿게 만든 것은 참으로 놀라운 허감의 근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한 것인데 주님께서 나를 보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둠의 근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아그리빠 왕 당신 지금 사는 거 어둠이지 않나 그 말이요. 그 어둠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라 그 말이오. 그러면서 한 말은 뭐하면 나는 이렇게 쇠사슬로 나는 묶어진 것 위에는 다 나와 같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과거에 받은 은혜 가지고 이야기하냐요. 지금 감옥에서도 주님 안에 산다는 말이오.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산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 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이 말씀 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당당하게 주님 안에 산다면 그 말씀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이 말의 의미를 주님의 몸에 속해 산다는 이 말의 의미를 당신이 왕으로 있지만 어둠에 있잖아. 나는 지금 감옥에 살아도 예수님 안에 산다. 우리가 뭐 같은 가이사라 감옥은 아니라도 빌립보서 4장을 한번 봐요. 얼마나 사도 발생이 옥중에 있지만 행복해해요.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생활 살아요? 그리스도의 몸의 삶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거요. 여러분,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를 믿으라 군단 것은 주님께로 와서 주님께 속해라 그 말이요. 예수님의 몸으로 살아라 그 말이요. 저 한국에서 나루라는 그 백도구 있는 신앙을 갖던 사람들이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택한 백성들 아이가. 우린 택한 백성들 아이가. 우리가 지금 뭐 허죽허죽 살아도 택한 백성이다. 그거 다 장난치는 얘기입니다. 주님과는 관계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살아야 돼요. 뭐 다윗은 택한 백성 아니나요? 그것 가지고 뭐 다시 되나요? 주님께 속해 살아야 되죠. 제가 지금 그리스도의 몸에 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주님의 몸에 관해서 이야기한다면 이야기할 것이 참 많습니다. 사도행전 이야기를 해봐도 주님의 몸으로서의 역할을 잘 익혀놓으면 여러분의 신앙은 잘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는 개인적인 신앙이에요. 예수님 안에 속한다는 개인적인 신앙이에요. 그러나 로마서 12장, 14장, 15장, 16장은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에 돌아와서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이고 서로 지체한 이 사랑 가운데 종직케 하면서 서가는 거예요. 그래요? 대단히 귀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고 서로 지체다. 이게 돼요? 안 돼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는 서로 지체예요. 어떤 분은 예수님께 속했으니까 혼자 나 혼자 와. 나 혼자 나 혼자. 그는 주님께 돌아올 때는 예수님께로 안에 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온 것이 그리스도 안에 왔다면 로마서 12장처럼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는 한 몸에 속한 참다운 관계가 돼야 돼요. 그거 아니면 아직도 진정한 참된 신앙을 발견치 못한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장과 3장의 일곱 교회 중에서 이기는 자란 말이 각 교회에 다 나오지만 귀 있는 자란 말이 나올 때 이건 주님을 따르기 위하고 주님을 섬기기 위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겁니다. 귀 있는 자 할 때는 똑같은 말이 반복돼요. 성령께 귀를 주라 그런 말 아니에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그 말이요.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자로서 좋은 판단을 가지라 그 말이요. 예? 그건 내게서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얘기 있는 자로 오는 것은 두말할 것 없이 개인적이에요. 로마서 8장처럼 개인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 하나님을 섬기고자 한다면 산 재물된 삶을 살고자 한다면 한몸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종직해 생각하며 주님을 올바로 따라야 된다. 그래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민수기에서도 이야기할 수 있고요. 성서 이곳저곳에서 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도토리 밥처럼 언제나 자기 혼자예요. 그 얘기는 생활도 못 살고 주님 안에서 참으로 주님 섬기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참으로 주님을 따르고 참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이해하겠나요? 아주 중요해요. 이제 여러분이 그리스도에 그리스도 자신께 속한다는 이걸 모른다면 신앙생활은 아직까지 장난치는 신앙생활이요. 50년을 했든 100년을 했든 신앙생활 제대로 온 사람 아니에요. 주님께 와야 돼요. 주님과 나 사이 구별이 돼서 나는 아니고 주님이라 와야죠. 그건 와야 돼요. 그런데 주님께 속했던 우리로 볼 때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께 참으로 속해가는 참 귀중한 한 가지인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사도행전 27장에 사도 바울 선생님이 해와 달과 별 보지 않게 열나흘 동안 지나갔어요. 열나흘 동안 지났을 때에 사도 바울 선생도 다 저들처럼 기진하고 저들처럼 멀미하고 저들처럼 어떻게 될까 하고 걱정하고 이랬을까요? 난 아니라 생각해요. 딱 한 가지 있어요. 해와 달과 별은 보이지 않아도 내 영혼의 주가 되시고 내 영혼의 구주 되시고 내 영혼의 목자 되신 저 보좌의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열나흘 동안 그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 변함이 없었다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이 로마로 가는 배를 탔을 때에 조금 가다가 그 선장들하고 또 막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니까 선장의 이야기 있어요. 그 사도 바울도 자기 의견을 말했어요. 이번에 가지 말고 여기 겨울을 지낸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했는데 선장의 말을 듣고 배가 떠나갔어요. 백부장도 선장의 말을 기억했고 배에 탄 사람은 다 선장의 말을 기억했어요. 그때 사도 바울 선생님이 한 말은 위로부터 온 특별한 말을 들은 것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에 속하여서 귀를 기울였던 거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들었던 거요. 예수님의 몸에 속한 자로 들어볼 때 이건 아니다 그 말이요. 그런데 그 말은 무시당하고 배는 갔다 그 말이요. 얼마 가다가 누라굴라 강풍이 왔고 지독한 어려움을 겪었다 그 말이요. 배사공들도 살기를 포기했으니까. 그런데 그건 사도 바울이 선택한 거 아니었었어요. 사도 바울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았어요. 사도행전 27장에 어젯밤에 주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한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요. 여러분 이거 왜 그렇게 했는지 아세요? 왜 주의 사자가 그만 보혜사 성령님으로 말씀하면 괜찮을 텐데 글로 말씀하지 않고 위로부터 말씀한지 아세요? 그건 이것 때문이요. 보좌의 주님이 내가 너를 늘 보고 있었다 그 말이요. 보좌의 주님이 내가 늘 지켜보고 있었다 그 말이요. 그걸 보여주는 것이 천사를 보내신 거요. 주의 사자를 보내신 거요. 그건 보좌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우리가 사도행전 8장 말씀해 보면 빌립 집사님은 6장과 연관해서 본다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자예요. 그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다 말은 예수님의 몸 안에서의 삶을 잘 살고 있다 그 말이요.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참으로 온전된 관계를 잘 유지하고 살고 있다 그 말이요. 할 때가 아니라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세대반 집사님이었고 빌립 집사님이었다 그 말이요. 그런데 이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 가서 큰 붕을 일으켰어요. 그 큰 붕을 일으켰는데 여러분 이 중요한 순간이요. 참 이것이 귀중해요. 오늘 여러분 역사 좀 하고 일들 이루어진다고 그만 여기서 한 무엇을 만들어가고 한 무엇을 만들어갔다면 사마리아에도 하나의 어떤 조직이 생겨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빌립 집사는 보좌를 바라봤어요. 근데 그때 두 가지를 했어요. 한 가지는 뭘 했는가 하면 내가 한 일에 더 온전히 되기 위해서는 예루살렘 교회를 초청해야 되겠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왔던 거요. 잘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잘 모르겠는가 보네. 보좌를 바라보는 사람만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또 한 가지는 그 큰 붕이 일어났는데 가차로 가는 강야로 가라 한다면 주의 사자의 분부를 듣고 간다 그 말이요. 그건 보좌에 매우 있다 그 말이요. 그리스도의 몸에 어담도 아는 빌립 집사님. 근데 보좌에 매이다 보니까 끝까지 아름답더라고 말이야. 사도행전 21장도 아름답더라고 말이야.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에 매여야 돼요. 그와 동시에 보좌에 매여야 돼요. 이 둘만 잘 매인다면 우리 가는 길 괜찮아. 영광이 있어요. 물론 영광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이 돼요. 로마에 가세요. 로마에 갔을 때 사도 바울 선생님이 거기서 짧지 않는 기간 동안 역사를 해요. 그 그리스도의 몸에 속해서 매주 하시는 주님의 영을 쫓아서 사역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보좌,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잘못한다면 신앙은 재미없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아는 사람은 보좌를 지독히 믿어들여. 사도행전 일정이 그거 아니요. 부활하심도 알고 보좌의 주님도 믿지 않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오늘 이것 아니면 뭐 열심히 했다, 뭐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다도 다 별것 아니요. 장난치는 얘기요. 예수님의 몸. 그래서 그 영을 내가 안다. 그리고 보좌를 내가 주목한다. 그때 그들은 초대교회가 늘 하나됨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늘 그들은 보좌의 이끄심 속에서 나아갈 수 있어요. 이걸 스바냐서 말씀은 두 낱말로 인용해요. 하나는 시온의 딸이란 말로 주님께 속함을 표현하고 하나는 예루살렘의 딸로서 주님께 다스림 받는 것으로 이야기해요. 우리는 부활의 언덕에 서서 보좌의 다스림을 받는 이 삶이 명료해야 돼요. 그래요? 너무 소중해요. 아니 신앙생활 그거 아니면 뭐가 신앙생활이요? 여러분 뭘 잡아먹고 신앙생활이요? 손에 잡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 딱 잡으면 잡히는 거 꽉 있어요. 내 마음에 꽉 잡히는 거 있어요. 이거 아니면 아무리 가도 잡히는 거 없어요. 이거 있으면 참 우리가 감사가 가득해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 숭배했다, 간음했다, 2만 3천 명이라 그 다음 주님을 시험했다, 주님을 원망했다. 이분들요 다 훌륭한 길을 걸어왔던 분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뭐가 안 된다면 주님의 몸에 속하여서 보좌에 다스림 받는 삶을 중요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요. 맞아요. 중요해요. 이것까지 있으면 4월달도 우리에게 밝아요. 기대감이 있어요. 보좌의 종속에 해볼 만한 영광이 있어요. 주님을 향해서 온 마음으로 다가서 보는 이 자세가 너무 중요해요. 부활의 영토에 섰는데 뭐 세상 뭐 우리가 예의를 지킬 것은 지키고 또 할 정도는 하더라도 평강을 위해서 같이 함께 힘쓰더라도 마음속에 소신 있는 것은 가져볼 수도 있지. 그러지 않아요? 그려져요. 강한 마음으로 서서 오늘도 보좌가 살아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몸은 우리에게 큰 축복입니다. 이 둘을 오늘 안 놓쳐야 돼요. 오늘 가지고 살아야 돼요. 예, 사도행전에 숨어있는 내용들인데 끄집어내봤어요. 그때 그가 이야기하지 말아요. 이 숨어있는 것이지만 진짜예요. 이것 되어 있으면 우리 해볼만해요. 모처럼 만났는데 내가 다음 주에도 온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모처럼 만났으니까. 내가 이거 누가 나보고 오란 사람도 아무도 없었지만도 내가 보고 잡았어 봤어요. 그 내 가슴 속에는 그 형제 사랑이 있으면 좋겠죠. 뭐 여러분이 이런저런 모습을 취하는 거 내가 이해를 했죠. 근데 좀 반가웠을 때는 반가운 모습을 해줘도 괜찮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요? 한 3, 4분만 더 이야기하고 오늘 여러분 정신 잡수도록 해드릴게요. 우리에겐 주님 살아계십니다. 보좌가 살아있습니다. 저도 지금 코로나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다 온 사람인데 아버지 좀 막아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딴 나라는 또 그 나라 사람들 구한 날지라도 이 대한민국은 좀 보살피 주어야 되겠습니다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나라가 안정되고 밝아지고 평화로워지기를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럼요. 우리 기도가 힘이 없다고요? 아니에요. 역사는 힘이 있어요. 전 잠깐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열린 하늘 그 집에 관해서 잠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7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이 백성을 위해서는 내게 기도하지 말아라. 내게 와서 부르짖지도 말아라. 내게 간구하지도 말아라. 내가 너를 안 들을 거다 했습니다. 예레미야 7장입니다. 너는 이 백성을 위해서는 내게 기도하지도 말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내게 와서 부르짖지도 말고 내게 와서 간구하지도 말아라. 내가 너를 안 들을 거다 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하늘이 꽉 닫혀버린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레미야 29장 말씀을 보면 이제 그들이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긍휼의 마음을 주십니다. 너 거기서 너가 살고 있는 성읍의 평강을 위해서 내게 기도한다면 내가 들어줄게. 좋아요? 여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여기에 해답이 있는 겁니다. 기도가 돼요? 안 돼요? 기도가 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요. 그 다음, 너가 내게 와서 부르짖는다면 네가 바벨론이 있고 신앙도 별로 깊지 않고 포로된 길로 갔던 그 사람이라도 내게 와서 부르짖는다면 내가 응답하여 준다. 이건 성읍에 관한 문제가 아니요 나 자신에 관한 문제예요.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그럼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성읍이 평안해도 내게 묶어진 이런저런 문제가 다 해결돼도 내 마음속에 주님이 없으면 평강이 없는 것이고 주님이 없으면 빛이 없는 것이고 주님이 없으면 행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나는 주님이셔야 되겠어요. 그걸 대충 구하는 거 아니에요. 전심으로 구하는 거요. 그러면 주님이 만나주시는 거요. 평강으로, 빛으로, 생명으로 만나주시는 거예요. 이거 정말 놀라운 겁니다. 기도하지 마라. 기도하라. 근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습니까? 기도 확인하거나 좋은 줄 아는 거 보니까. 기도하면 좋아요? 기도 열심히 해요. 우리의 열린 하늘이 닫혀있지 않지 않아요? 이때 기도 좀 하자고요. 열심히 구하자고요. 다음 제가 예레미야 말씀을 금방금은 집어서 갈 거예요. 1장에 예레미야가 젊은 사람인데 지금 지나간 길에서 부딪힌 일을 하나님이 아실까 모를까요? 알아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주님을 모신 삶을 살아요. 주님과 함께 서는 것을 익힌 청년이에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아간 자지만 전투해 볼 마음도 가진 마음이에요. 그 예레미야 1장 마지막 부분이에요. 네가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말은 잘못할지 몰라도 근데 이렇게 서면 너는 견고한 성읍이 된다. 내가 함께 있으니까. 너는 새 기둥이 된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너는 노승백이 된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레미야 2장 위로부터 오는 은혜입니까? 스스로 환경이 좋았습니까? 위로부터 오는 은혜예요. 그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예레미야 2장에 보면 씨뿌리지 못한 땅에서 지나가도 주님과 나 사이에 벗됨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 사랑입니다. 주님이 내 생수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이 관계만 있으면 땅은 씨뿌리지 못한 땅이라도 망해요 안 망해요? 왜? 열린 천국이 있다 그 말이야. 열린 하늘이 있다 그 말이야. 주님과 나의 관계가 이런 관계면 된다 그 말이야. 요 앞에 있던 백현순 권사님 어디 도망갔노? 어디 있어요? 오늘 내가 자문서를 보다 보니까 현수가 여인이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이름만 현수기에서는 안 되지. 그래요? 그래서 예레미야 2장도 씨뿌리지 못하는 어려운 여건이라도 주님과 나의 신앙만 되어 있다면 우리는 산다. 열린 천국 때문이다. 예레미야 5장도 온통 세상이 심판받을 만한 여건이라도 내가 주님께 속하고 주님이 날 판단해 주시고 진리로 이끌어 주심으로 내가 그에게 다스림받는 삶이라면 내 영혼이 혼자 살 것이 아니라 이웃까지 살려준다. 예레미야 17장도 주님과 나의 관계만 잘 되어 있으면 우리는 가물음 속에서도 참으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결실하면서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다. 열린 천국이 있다. 예레미야 31장도 열린 천국이 있다. 32장도 열린 천국이 있다. 33장도 내가 아무리 감옥에 갇혀 있어도 주님과 나의 관계만 잘 되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 열린 천국이다. 35장도 38장도 39장도 42장도 45장도 여러분이 시간을 끌지 않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그만둡니다만 다 열린 천국으로 되는 거요. 세례요한이 말할 때에 위에서 준 바 아니면 얻을 것 없다고 했어요. 성도는 위에서 준 은혜로 살아요. 오늘 여러분 천국 열려있나요? 그 여러분과 주님과의 관계가 언약적이나요? 그 몸과 그 보좌를 향한 마음이 철저하나요? 그러면 우리 살아가요. 영광이 있어요. 하나님 은혜 속에 여러분 참 좋은 마음 가지고 우리에게 열린 천국이 있음을 기뻐하고 그 주님 바라보고 기대하면서 뜻깊게 살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힘있게 서요. 강하게 서요. 그도 예배당에 와서 여러분의 영혼들은 그도 마음에 기대감 있는 마음으로 잘 서가는 것 보니까 대단히 감사합니다. 굳게 서서 주님의 사람으로 잘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인사하지 말라고 서로 막는데 여러분과 제가 인사하게 되면 곤란하고 하니까 내가 일찍 사라질 테니까 주님 모시고 식사 잘하시고 좋은 시간 되세요. 그 언젠가 다시 만날 때까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